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일남녀전도회 분들이 앞에서 찬양 1절 2절 하신 거랑 다 같이 3절 4절 했는데 1, 2절이 훨씬 힘찼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우리 어른들 기력이 쇠잔하지 않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른들 앞에 서 계신데 왜 국제시장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국제시장의 주인공들이 서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에덴교회 제일 우리 믿음의 어른들 이렇게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결단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점검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도 남겨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자꾸 생기고 윗세대를 공경하지 않고 또 아랫세대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답게 계승되어짐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헌신예배 드리면서 우리 에스라서 쭉 보았던 1장부터 10장까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한 나라의 역사라든지 어떤 뭐 정치, 문화, 뭐 왕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지 그걸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반응하고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믿음의 반응들 이런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 1차로 돌아오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계획이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의 언어와 문화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다른 이방 지역에서 이방 나라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그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백성들, 안타까운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을 때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왜 돌아가야 되는지 돌아가서 무엇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1차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성전 건축을 이렇게 완성하는 약 5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사람들 또 두 번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특별히 이번에는 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되어진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지는 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서의 존재 의미와 목적들이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가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신비한 비밀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그 돌아가는 한 130년의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1차 돌아가고 2차 돌아가고 1차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두 번째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8장, 9장, 10장에 가서 그 땅의 아름다운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스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과 갔었을 때 가서는 참 기뻤는데 가서 실상을 알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라는 그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다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다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망한 거였다라는 것을 지금 쭉 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무엇이 우리로 망하게 하였는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진짜 별것 아니었잖아요.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라든지 이 신학적 좌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작은 미약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가다가 보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지는 시작은 작지만 뒤가 너무너무 다르죠. 앞에서는 방향이 조금 틀어졌어요. 한참을 가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단도 끝이 다른 거잖아요. 시작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이 학사 에스라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10장에 와서는 이 에스라는 10장에서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사실 끝나요. 끝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지 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커요. 이 시작은 보면 에스라가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 회개 기도를 했더니 같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아이들까지 와서 기도하는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일을 국민적 회개로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뭐예요?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건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알고 답을 찾아가는 굉장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래요. 범죄했어요. 지금 문제예요. 회개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뭐가 소망인가? 3절에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어떻게 하겠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3절은 정말 위대한 결단이죠.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보내겠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야, 어렵죠.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관계나 나의 좋은 거나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일을 에스라에게 행하소서,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회의를 소집하고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합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모든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물리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용한 게 뭐였어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다 잡아서 벌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인 것으로 알고 회개 기도하고 그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자식과 아내를 포기할 정도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시작은 그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 기도와 안타까운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헌신하실 때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에스라가 했던 이런 기도예요. 기도. 에스라가 했던 기도에 헌신하는 거. 우리는 그러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하세요. 야단을 먼저 치세요. 뭐가 빠르세요? 뭐 야단이 빠르죠. 그러곤 회개 기도하죠. 야단 친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아무튼 이래저래서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늘 바뀌어서 살아요. 그래서 열매가 잘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지금의 세대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야단부터 치는 게 아니라 끌끌끌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죄인 것으로 알고 회개 기도부터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없었어요. 우리는 늘 소리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사주고 괜히 열 적어서 하는 그 어색함, 그 다음에 회개, 뭐 이런 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그 범죄함을 보고 정말 가슴을 찢듯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소망이 있다. 소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일남여전도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회개 기도 없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개 기도에 헌신이 없이 새로운 소망은 꿈꾸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지 않고 꼭 저 사람이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 사람 회개 기도할 일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 기도를 가슴을 치고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겠어요.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저분이 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잘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가도 또 이 14절이랑 15절을 보면요. 이게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함으로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여기에 지금 이름 써 있는 건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나는 못해, 나는 못 버려, 내 처자식 못 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해서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고 몇 달을 거쳐서 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다 모여라 그랬더니 또 이때 겨울철이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12월 이스라엘의 겨울 지역이 겨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런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했고 그 비가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왔는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절부터 쭉 보면요. 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버린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해요. 지금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족보가 세 번 나오죠. 1차 때 돌아간 사람들, 2차 때 돌아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 여인 취했다가 버린 사람들. 첫 번째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 두 번째 그래도 또 훌륭한 사람들, 세 번째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세 번째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부끄럽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범죄를 했지만 용기를 내서 회개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성경이요, 그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참 안 좋은 일을 했구나. 또 여기 보면요, 일반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제사장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도 레위 사람 중에서, 24절은 노래하는 자 중에서, 25절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이 범죄함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에서 음악했던 사람, 그냥 일반 성도들 다 같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처자식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있어요. 44절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자식을 낳지만 자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선을 거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삼아야 되는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되는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보면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세대들의 회개는 2세대, 3세대 소망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헌신보다 위대한 헌신은 전 회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삶에 많은 헌신들을 하셨어요. 귀하세요. 그런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헌신이 있다면 역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기도, 이 헌신은 주님 만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이 기도를 해주셔야 저희 세대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눈물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알아야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우리도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요즘 시대의 신앙생활과 그전 어른들 세대의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했을 때 지금 이 시대는 신앙생활이 학습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학습된 신앙. 배우고 알고 깨닫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학습된 거죠. 근데 우리 1세대 어른들은 어떤 신앙생활이세요? 체험적 신앙이시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체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공격, 이방인들의 공격, 유대인들의 공격, 자기가 정말로 눈물과 피와 땀과 수고를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조차도 사도직에서 공격받고 저 가짜다 그러고 막 돈 많이 쓴다 그러고 그럴 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우리 1세대 어른들의 신앙생활은 그 체험적 신앙들이 있으신 어른들이신 거예요. 그 우리 한민족이 험악한 외부의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국가적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시간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신 시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을 떠날래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이 너무 선명하니까 절대로 못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떠세요? 그냥 쉬운 거예요. 뭘 떠나고 포기하고 놓고 뭐 이러는 게 쉬운 거예요. 왜요? 학습돼서 그래요. 학습만 돼서. 또 다른 학습의 장을 향해서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체험적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장로님, 사회부신 김장로님이 한번 그러셨어요. 주일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지내면서 쉬시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늘 그러지 않으셨어요? 평생 처음 그러셨대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많아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시겠다고. 이거는 1세대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저를 제가 보면 그 체험적 신앙과 학습적 신앙의 중간쯤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래쪽은 어떠세요? 우리 그 전에 우리 어른들 그래서 본교회 지킨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본교회를 직분자는 본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 때는 저 그렇게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면 젊은 세대들은 그냥 웃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믿음을 막 지킨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신앙을,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신앙. 그리고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늘 이렇게 회개하고 안타까워 하셨던 믿음.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제 그런 신앙들이 많이 약해졌죠. 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거예요. 많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공부를 많이 시킨 똑똑하고 지혜로운 세대들이잖아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잖아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큰 참 은혜들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더 큰 은혜를. 어른들의 기도와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말씀 앞에서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주시고 끊임없이 축복해주시는 거에 헌신해주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어른들의 삶과 그런 어른들의 믿음의 지혜의 말씀들을 청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제가 사실 오늘 그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명기 옛정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옛정리를. 그 옛정리를 기억하고 그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광야 세대들, 출애굽 1세대였던 모세가 옛정리를 전해주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의 설교와 함께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전하 저 땅에 들어가라.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해주는데 옛정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정리를. 옛적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정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그러기 쉽거든요. 옛정리를 물려주라고 그랬더니 개인 자꾸 개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야기해주면서 그렇지 못한 시대를 보면서 눈물 흘려 안타깝게 기도하면 절대로 그 다음 세대들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지금 돌아와서 지금 1차, 2차 사이가 50년 정도라 그랬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의 갭이 있었어요. 그동안 또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눈물 흘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더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능력에 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려면 뭐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힘들게 가꾼 이민사회의 역사, 이민교회의 역사, 우리 에덴교회의 역사,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소망의 빛이 보여야 그게 사는 재미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소망의 빛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이제 좀 이 본문과는 좀 다른 말씀인데 다음 세대와의 화합을 위하여서는 우리 1세대 어른들은 변화와 수용성이 있으셔야 돼요.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 10년에 변한 거가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 30년 사신 것보다 더 빨리 변했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른들이 정보에 보고셨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면 삶의 지혜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배워서 정보를 습득했어요. 지금은 어른들한테 가지 않아도 정보를 얻는 시대예요. 정보의 평준화가 됐어요. 보편적 정보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구글도 우리의 목자가 됐다니까 이 시대에. 구글을 치면요 다 나와요. 뭐 백과사전적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다고. 음식이고 뭐고 못하는 김치부터 케이크까지 다 만든다. 동서양의 음식을 인터넷을 보고 다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뭐 지혜 아픈 거 뭐 어디 아파 치면 다 나와요. 뭐 그 각종 정보를 다섯 개만 모아서 딱 분석하면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 다 알아요. 30분만 투자하면 정보는 다 얻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 어른들의 설당이 사실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안 묻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와서 아들들이 와서 딸들이 와서 왜냐하면 안 물어도 할 수 있거든요. 안 물어도.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유 서운하다 섭섭하다 고약하다 괘씸하다 이러고 계시면 이제 회개기도도 안 나오죠. 서운한 마음만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노염만 남게 돼요. 그러면요 모든 세대가 슬퍼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른으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20, 30년은 더 사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20, 30년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노여움을 좀 이렇게 낮추시고 웬만해서는 유연하게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으셔야 되고요. 어른들도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큰 이해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 공부, 책을 보시고 정보를 접하고 이러는 거에 시간들을 투자하세요. 건강에 대한 투자와 함께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배움에 대한 투자들, 하나님이 주신 체험,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참 담대함들을 주셨던 어른들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빨리 변화되는 것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수용성, 이런 것들을 갖추시면 정말 탁월한 어른들이 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가 약하냐면요, 위기 관리 능력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뭐 탁월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시죠. 그래서 더 빛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포텐셜은 젊은 세대가 아니라 제가 보면 어른들 세대세요. 어른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아주 참 유연하게 모든 일들을 관계 속에서 대처하시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일남녀존대 어른들이 더 가능성이 있으세요. 제일 힘든 세대가 어디냐면 제가 보면 50대예요. 오늘은 이남녀존대 헌신예배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 참 제가 제일 안타깝고 깝깝하고 힘든 세대가 어디냐 그러면 50대신 것 같아요. 거기는 완전히 낀 세대.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세대, 절대로 효도받지 못할 세대가 50대거든요. 그 중간에 낀 세대들, 이분들은 앞으로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눈물도 많이 흘리셔야 되는 세대인데 우리 1세대들은 아니세요. 그래도 효도도 받으시고 세상 좋은 것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던 정말로 제가 보면 귀한 세대들이세요. 그 귀했던 세대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이걸 다음 세대에게 정말 유연성 있게 물려줘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같이 이거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정말 제가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너무 귀한 분이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다. 이런 분이 있어서 다음 세대 역사가 이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면서 아, 신명기 설교하지 말고 에스라 10장을 설교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다. 이런 어른들, 에스라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 일남녀전도의 어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라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에스라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축복, 우리 에덴교회 어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어른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